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과연 헛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진심으로 참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만 가게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115편은 뭐 하시는 대로 우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115편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란 말 뭐 많이 들어봤는데, 우상 그러면은 대개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 부처상, 마리아상, 그게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상이나 마리아상, 또 다른 어떤 형상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고, 이러한 것을 우상 섬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우상 문제가 쉽게 풀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예,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형상 앞에 절하고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 나는 우상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란 문제가요, 그렇게 간단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고, 또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 땅이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또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계명에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인데, 그냥 형상을 만들었다 해서 이건 우상이다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날 위해서 형상을 만들었다, 날 위해서 한다, 이게 이제 조건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적인 그런 존재로 간주하면서 어떤 그 내 심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삼고 있는 거죠.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날 위해서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줄 수가 있고, 또 내가 힘들 때에 힘나게 해줄 수 있고, 또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내가 하나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를 위하여라는 이런 토를 달고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오랫동안 내려오지 아니할 때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 했냐면 이게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이게 바알 뭐 그렇게 안 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을 이제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책망할 때에도 그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 자신을 위해서 어떤 그 신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왜 형상을 만들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하나님을 너 자신을 위한 존재로 이렇게 전락시키냐. 그 말입니다. 왜 너를 위한 신으로 이렇게 여기느냐. 그게 우상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상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 있을 뿐이지 사실 그 형상에 무슨 생명이 있다거나 또 영이 함께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상은 허상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실제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처럼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헛되다, 허상이다, 아무런 생명이 없고 그냥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그토록 눈에 보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적인 존재를 여기면서 그걸 의지하고 또 섬기고 싶어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그 형상을 그 통해서 신을 내가 보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그 습성이에요. 신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 계시는 분인데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형상도 없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상이라는 게 눈에 보인 형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나타내는 도구로 인간을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책임자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그런 책임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 충만하다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땅을 정복해라 또 뭐 세상을 주관 이런 것이 이 사람에게 세상 지배권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정복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또 그 바다와의 거기 공중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스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지음받은 그 이유였거든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오전 말한 대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신도 날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부패한 심성에 의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을 생각한다는 게. 결국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필요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에도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널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는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이 사람은 신을 보고 또 느끼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해요. 내 눈에 보이고 또 내 손에 만져짐으로 인해서 아 신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심적인 안정을 하는 거죠. 신이 여기에 있고 내가 여기에 나와서 그 신을 만지고 보면서 기도할 때에 뭔가 신과 내가 교통하는 것 같은 또 내 기도를 직접 듣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심적인 안정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종교 습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시골에 가면은 오래된 나무가 있을 때에 그 마을 사람은 그 나무를 자기의 말을 지키는 수구신으로 그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오래된 나무일 뿐이죠. 오래된 나무일 뿐인데 그 나무가 몇백 년 되었다. 이것 때문에 그 몇백 년 동안 우리 마을이 이처럼 무사하게 지내온 것은 저 나무에 어떤 신적인 뭔가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을 계획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르면은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 이런 걸 굳게 믿어버리는 것이죠. 또 그 나무를 보고 나무를 만질 때마다 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오면서 얘기하는 심적인 안정감이 있게 또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보면서 그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고 또 섬김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기에 나가서 뭔가를 기도하면은 이루어줄 것 같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사람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우상을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우상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흙과 백처럼 분명히 딱 나누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문제가 단지 형상에게 절을 하나 안 하냐 이걸로 구분되는 것이라면 간단하죠. 딱 분명히 나눠져 버리지 않습니까? 부처에게 절 안 하면 되고 마리아에게 절하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문제가 그런 식으로 명백히 딱 나누어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상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위해서라.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 때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만들 때에도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고 이처럼 나를 위해서 신적인 존재를 만든다는 거. 이게 왜 우상이 되는가 하면 애당초 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지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마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일하마 또 이런 의도로 사람을 지은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도구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눈이 뜬 것이죠. 자기에 대해 눈이 뜨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의 부패된 거예요. 타락이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도 자기를 위한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신적인 존재를 섬기는 그런 종교가 인간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항상 이것만 여러분이 딱 중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날 위한 신, 나의 그 소원을 위한, 나의 꿈을 위한 그런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신이라고 하는 인간이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거짓된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그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자꾸 날 도우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자꾸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뭔가 확실함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조롱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뭔가 고통스러운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 말이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그 나쁜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조롱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건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어질 때 너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뭐 하는데? 이런 놀림말 들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조롱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내가 바람처럼 느낄 수만 있어도 뭔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또 그렇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 형통하고 다 잘 되고 불행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신을 도우신다 이렇게 증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이런저런 힘든 일이 주어지는 걸 절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어떤 안 좋은 일, 힘든 일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된 사람이 또 많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 믿어봐 소용없다. 이런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믿는 사람도 눈에 보인 증거를 자꾸 찾아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증거가 나타났다. 어떤 권능이 있었다. 이렇게 소문이 들리면은 그곳 달려가고 거기에 또 빠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고 치유사역 같은데 많이 빠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기도했더니 금리빨이 뭐 났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눈에 보인 증거들을 따라가는 거죠. 기도해가지고 금리빨 나봐야 그거 요즘 한돈 얼마 합니까? 그 몇십만 원 그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권능의 증거다. 이래 이제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니까 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봤다는 거죠. 근데 이처럼 보이는 증거를 따라가고 믿으니까 잘 되더라는 거. 바로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 않습니까? 송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상으로 간주를 해버리죠. 이유가 뭡니까? 송아지란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 신을 찾는다. 3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원한 바대로 행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주기도에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바로 이런 시각에서 의지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의지하면 나를 도우셔가지고 문이 해결된다. 이런 시각에서 하나님 의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신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신앙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오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불교의 신앙 도가 또 똑같아요. 불교의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부처를 의지하면 나를 도와준다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 신앙이라는 게 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행한다 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있는 자기 백성이 복받고 잘 되는 원하신다 또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서 결국 우리를 또 도와주고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또 이렇게도 갖다 붙인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도 자기를 기준해 가지고 자기 멋대로 조작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참된 신앙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이 복의 개념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뭐가 정말 복이냐. 그 구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고 방패라 이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구절에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에게 도움이고 방패다. 그게 너의 도움이다. 아, 내 일을 도우시는 것이구나. 내 곤란에 빠지지 않고 불행에 처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 방패라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선악과를 먹은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증거예요. 그게 모든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은 나를 중심해 가지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잘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게 하나님이 선을 행한다. 아 그것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잘 되는 게 선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튀어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뭐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이죠. 아담의 형상들은 너희가 결국은 이 땅에 존재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내 현실만 잘 풀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도 내 현실과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현실이 잘 풀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 행복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실이 잘 풀리면 좋게 좋겠죠.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은 신자가 늘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가 진심으로 이 생명을 항상 추구하고 있다면은 현실이 잘 풀리는 그 문제보다도 뭐가 나의 생명이냐 이런 문제로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유년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뭘 얘기할래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애는 10억을 달라 하겠습니다. 또 어떤 애는 또 나에게 불행이 없게 해달라 하겠습니다. 네 불행이 뭔데? 가다가 넘어지는 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참 얘들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얘들 순수합니까? 또 한 해는 매일같이 나한테 100원만 주면 좋겠습니다. 걔는 100원이 행복이죠. 걔는 또 어린아이 아주 꼬맹이에요. 걔한테 100원이 행복이라는 얘기죠. 근데 한 해는 영생을 원하겠습니다. 야 내가 놀래가지고 너는 나중에 인속에 장롱 갑니다. 생각해. 그러니까 그 애들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돌아본다면은, 맨 그 꼬맹이, 하루에 100원만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실 100원만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너무나 날 위한다, 위한다 하면서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하는 것들이. 그 아이의 속에 들어가 본다면은 우리는 모든 걸 받고 누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족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더 채우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어린아이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100원만 있으면 내가 좋겠다는 그게 우리 소인다면은 우리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도움을 구할 것은 그 내게 이루어진 이 소원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런 도움을 구하는 게 옳을까?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 앞에 나오게 해달라는, 그렇게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의 방패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옳을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늘 우리는 불만입니다. 항상 적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지고 싶으니까 더 갖게 하기 위해서 도와달라, 지켜달라,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방패가 되게 해달라, 늘 이런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과연 생명과 연관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아무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 그걸 다 가진다고 해도 사실 생명과 아무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마음을 두고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길에 머물러 있다면은, 아, 내가 구하는 이것들이 결국은 아, 생명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들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게 옳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늘 이 땅에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죄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만약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면은 과연 그런 내가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고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죄에 끌려간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돕고 계시는 거,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됨으로 인해서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에 눈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에 눈을 둔다면은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한시도 쉬지 않고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방패가 돼서 여러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뭐 도와달라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도움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게 하고 늘 주를 의지하게 해달라. 그런 나로서 주 앞에 나오게 해달라. 이런 소원을 나와지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문제에 마음을 둘 때에 그런 신앙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생명의 문제로 인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에게 중요한 전부의 모습, 문제인 거예요. 생명의 문제만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그 어떤 재벌도 생명의 문제만큼은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까지 해결되지 않는 게 생명의 문제니까 그 생명의 문제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죽은 자는 생명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생명이 있지 아니한 사람들, 이들은 온통 자기 현실만 보고 살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현실이 잘 풀리면 좋아하고 풀리지 않으면 실망하고 우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또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때 어느 한순간 그냥 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로 인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잘 된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이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 있지 아니한 자. 찬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멸망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너 생명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온다면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 있는 데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재벌보다 그게 복 있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게 나에게 다가와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는 이 현실도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것인데. 5절, 7절 보면 우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를 못한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떤 형상도 그걸 신적인 얘기지만 아무 생명도 없는 거라 그 말이죠. 그 생명도 없는 것을 마치 신이라는 것처럼 섬긴다면 그 역시도 생명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돈을 힘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돈은 사실 무능하죠. 아무런 힘도 없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 모금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얘기한 대로 이 우리의 구원 문제, 생명의 문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문제에서만큼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생명에 이미 뭐라든지 관심이 없으니까 돈이 무능합니다. 이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오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영생의 그 생명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나온다면 사실 우리의 미래라는 게 불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도움이니까 방편인데 그 생명의 문제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현실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 보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노후가 어떻게 될까? 항상 불안한 것이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 미래를 부탁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마음을 두게 된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세계가 비록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에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의 미래 보장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아무짝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끌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직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그것 하나 바라보고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딴 거 질질 끌고 오지 마시고요. 생명이란 그 문제 하나 발랑 들고 예수께 나오십시오. 얼마나 간편합니까? 나오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얘들 학원 문제, 뭐 문제 다 엉뚱 끌고 나오니까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털털 털어버리시고, 정말 간편하게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랑 그것 하나 딱 들고 나오시면은 그저 우리에게 나올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복된 자였구나. 미처 몰랐네. 어떤 그런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는 아무리 염려한다고 되는 것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께 툭 맡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잘 살든 못 살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세계에 소망을 두게 되었다는 것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미 불려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복의 세계로 예수님이 이끌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복의 거한 자가 되었는가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잃어버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깊어지고 높아짐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께 나와야 돼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로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세상 소유가 나를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마귀에 속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준 복된 것보다도 세상 것이 더 나를 부유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질 수 있고 이미 부유한 그런 세계로 불려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의 풍성함을 위해서 예수를 찾고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인한 그 부유로 인해 예수를 찾고 예수님에게서 그 부유를 배워가면서 또 알아가면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생명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 있는 자다.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그 복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 마음껏 부어준 하늘의 복된 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게 여러분의 배부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초라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 생명의 세계, 그 세계에 불려나와 있는 것, 이 복된 걸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현실에 눈을 두게 하고 현실 때문에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려움 있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주만 바라보고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자의 길로만 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드시면서 늘 진리의 말씀의 길로 이끌어 가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요동치는 그런 일이 딸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름을 얻으면서 강건한 굳건한 그런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만 소망하고 추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